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세아가 사역했던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던 시절이었고 영토도 최대한 확장이 되었고 또 이게 이스라엘은요 남방 이집트 애굽 세력과 북방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맞물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역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왕의 대로 같은 그 도로는요 지금까지 그 요르단을 가로지르면서 남과북을 잇고 있고 또 이 지중해변으로 올라가는 그 해변길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남북 간의 교역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역로를 이 남유다와 또 이 북이스라엘이 장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대 통상로를 장악해가지고요. 이 경제적인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튼 호세아를 읽을 때 본 것처럼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즈음에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 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 지진 이야기는요 스가랴서에도 있는데요. 아마 고대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큰 재난이 밀려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재난이 밀려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는요 사자가 으르릉 하면서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신다 예루살렘의 소리를 내신다 그러는데 이 소리는요 본래 우르릉 꽝꽝 하면서 천둥치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온 세상을 울린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초장이 마르고 농사도 짓지만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반농 반유목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활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장이 다 마르고 그리고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멜산은요 사시사철 푸르러요. 지금도 이전에 예루살렘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 얼마나 이 푸르른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갈멜산이요 높은 산 푸른 나무 그래가지고 바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푸른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거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아주 나라가 부강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다 무너뜨리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호세아서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가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아주 불편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뜯어 고쳐야 될까요? 우리를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자기를 고쳐야지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자가 왜 울부짖겠어요? 사자가 왜 포효합니까? 겁을 주려고 그런 거죠. 사자는 잡아먹으려고 포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사자처럼 외칠 때는 너 똑바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천둥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달콤한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무섭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이미 남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지가 200년이 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과 단에서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갈라졌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임하시고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라가 갈라졌어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성전인들 사실상 뭐 얼마나 깨끗한가나 정결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어서도 알지만 이 시대 남유다도 많이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블레셋 가사와 또 블레셋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 보시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저기 7절까지를 보시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 타작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이 시대 사람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곡식을 뭐 도리깨로 때리거나 옛날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곡식을 언덕 위에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밟거나, 짐승이 이렇게 밟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가지고 굴리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 철 타작기로 타작했다는 거는 사람을 뉘어놓고 그냥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보면 이 시대 이 다메섹이, 그러니까 아람이 길르앗에서 붙잡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땅에 뉘어놓고 그 위를 막 철병거로 막 이렇게 달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6절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방 나라로. 오늘 본문은 아람이나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이나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 여러 성읍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시대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성품 혹은 그런 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로는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왜 두로를 형제라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라 5장이나 열왕기하 5장 같은 데 보면 다윗 시대에도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두로는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다윗 왕국과 조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가요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에돔으로 팔아 넘겼어요. 이거는 약속을 어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에돔을 지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에돔을 둘러오다가 뭐 불뱀 사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에돔이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다. 그래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지면 두로는 의형제고 에돔은 친형제쯤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형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에돔은요, 하나님은 에돔을 에서의 후손 형제라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은 이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이 앞장서서 막 예루살렘에 약탈하는데 앞장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에돔은 내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아닌데 이런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북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늘 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요. 나뉘어진 민족, 나뉘어진 나라를 다 같은 형제라고 여기시고요.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는 적개심을 품고 끝없이 서로 분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아모스 읽으면서 조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형제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분열된 나라라도요, 하나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암몬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것도 잔인한 거예요. 오늘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거는요, 죽은 사람이 거처할 집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화형은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 옛날 우리나라 역적 뭐 할 때 부관 참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중세 화형 이런 거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거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쭉 언급하는 것이 다 이방 나라들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자기 목표 혹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잔인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궁궐에 불을 지르겠다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궁궐에 불을 지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이요, 영향력 있는 일꾼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심판하실 때 궁궐에 하나님이 불을 지르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왕과 통치하는 힘을 가진 세력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영향력이 있는 일꾼이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 잡은 자를 무너뜨리, 규라는 거는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휘봉을 가지고 이래 저렇게 막 명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미움이나 적개심에 매여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말씀하시느냐,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부족신이 아니에요. 소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시대에 우리 겸손하고 유순한 심령으로 주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